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세 발의 최대 비행거리가 20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미한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는 35km의 저고도로 240km를 비행했고 연발 사격 간격은 20초로 분석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뒤 북한의 대규모 합동 타격 훈련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협의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7,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96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53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한국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한국인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관해 묻는 질문에 외무성 등과 상의한 후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전 세계 96개국에서 10만 명이 넘어서고 사망자도 3,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4개 주에서 565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미국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9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오늘 현재 추가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이란 등지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40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8만 700여 명, 사망자는 3,100여 명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발생이 계속 확산하면서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새 30% 폭락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수출국 기구 14개 회원국은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하루 동안 각각 100만 배럴과 50만 배럴씩 감산하길 원했지만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영국 런던 ICE 실물거래소 개장 이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1.38로 약 25%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처음으로 큰 하락세입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위해 4월 생산량을 늘려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4월에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오가는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 비 또는 눈이 내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신형 방사포 등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들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 2일 원산 인근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저강도 도발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세 발의 최대 비행거리가 200km, 고도는 약 50km로 탐지됐고 미한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발사체가 4발이라고 보도해 발사체가 3발 이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3발이 포착됐고 정확한 발사체 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 3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300mm 신형 방사포, 240mm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입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는 35km의 저고도로 240km를 비행했고 연발 사격 간격은 20초로 분석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이은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연례 동계 훈련을 계기로 한 저강도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훈련 자체는 11월 달부터 2월 정도면은 끝나고 3월은 보통 그동안에 훈련했던 것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거든요. 그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포병부대는 포사격을 실시합니다. 물론 이번에 쏜 어떤 방사탄 같은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정검열이 지금 진행 중이고 과거에도 그 포병부대는 포사격을 했다. 그런 것도 이번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 행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도 발사 직후인 9일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대규모 합동 타격 훈련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발사대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지난 2일 발사 당시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직후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 하루 만인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청와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4일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전달했고 문 대통령도 5일 감사 답신을 보내면서 남북관계 반전에 기대감을 낳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입장 표명에 수위를 조절한 것도 정상 간 친서 교환을 감안해 상황 관리에 신경을 쓴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저강도 도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것을 중단하고 하게 되면 코로나 국면이 확산돼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겉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이게 뭐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지 막 하겠지만 아직은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이런 자신들 하는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닷새만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쏜 행위는 앞으로도 비슷한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 맞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위적 행동을 문제시하면 자국의 방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이 동계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자위적 행동이라는 명분으로 신무기 개발을 위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대선 기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현상 유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if he's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We'd all like to see them get rid of their nuclear ambition.
루비오 의원은 3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 모두는 북한이 핵 야망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싶지만 알다시피 세계에선 동시에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상황 이외에도 해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로 인해 북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 의원은 확실히 북한 문제는 미국 혹은 적어도 의회에서 종종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 문제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North Korea is one of those. We have, I think, a tendency as a, at least as a, maybe as a Congress and certainly as a culture.
미국은 대등한 두 적국들은 물론 이란이나 중동 지역 혹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나 탈레반과의 협상과 같은 분쟁 지역 문제를 다루는 동안 북한과 같은 다른 적들을 잇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크레이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협상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President Trump's response has been appropriate.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최근 행동에 대한 과도한 대응은 자칫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대북 대응은 충동이 아닌 심호흡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대북 상황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협상의 현상 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현상 유지로 이를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ook, there is status quo. The North Korea is suffering very badly.
북한은 제재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재에서 벗어나는 길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현상 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벤카딘 의원은 현상 유지는 현재 협상의 진전이 전무하고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Non-existent.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과대 강구했지만 별로 한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략 없는 인내를 하고 있다며 전략을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권장하고 있다고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블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6일 미국 정부는 세계 모든 파트너 국가들의 난민들의 진입을 불허해 이들 난민들이 북한 또는 이미 탈출한 기타 장소로 다시 송환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블링크 대사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베트남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탈북민 사건과 관련한 VOA 기자의 질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도 지켜봤듯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보다 넓은 주제들에 대해 핵심적이고 긴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해 말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됐다 추방위기에 처했던 탈북민 13명이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억류 중이던 탈북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뒤 담요에 쌓인 채 놓여있는 동영상을 보고 미국 외교관들이 나섰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다른 영내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ertainly are taking all actions that we can to ensure
미 해군 장병과 가족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미 해군이 바이러스를 본국이나 다른 영내 동맹국에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쟁 수행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올해 개최되는 세계 최대 국제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연습 림팩과 관련해 다음 달에 하와이에서 최종 회의가 진행된다며 지금까지 26개 나라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가 지날수록 훈련이 더 복잡해지고 도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는 선박뿐 아니라 특수전 병력, 육군, 수중 병력, 공군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 다국적 해양훈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연습, 림팩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하에 진행되며 한국 해군도 세종대왕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등을 보내는 등 정기적으로 참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육군은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 제한을 지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군 장병 감염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이동하는 모든 미 육군 장병과 가족들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8일 트위터를 통해 미 육군성의 이 같은 이동 중단 지시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둔지 변경 명령 등을 받은 8군 장병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순환 배치 일정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또 미국에서 전문적 군사교육을 받기로 예정된 장병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군 장병 감염과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여파를 분석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현재 주둔지 변경 명령을 받거나 전문 군사교육을 받을 미 8군 장병에게만 적용된다며 육군의 지시는 즉시 효력이 있고 5월 6일까지 혹은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병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은 9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B 비자를 서로 면제해왔지만 일본은 앞서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비자 면제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입국한다 해도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입니다.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 상태 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일본과는 달리 입국 후 지정 장소에 2주간 대기토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입국 금지와 다름없는 조치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이미 줄어든 양국 간 교류가 한층 위축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9일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일본의 12개 도시 17개 노선을 운영하던 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 나리타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전부 중단했고 아시아나 항공도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 일본 공수와 일본 항공도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항공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9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여행객 수는 116명, 일본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승객 수는 202명 등 총 318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2018년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던 한일 간 여행객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하루 전인 8일 0시보다 24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낙관은 금물이라며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7,47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0시와 비교해 확진자가 96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대구의 캠프 워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계약직 건설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관계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기지 외 숙소에 격리됐다고 주한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또 한국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보건 전문가가 확진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영내 안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를 뒤바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안정성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확산이 시작된 아시아 영내 안보 정치와 미 국가 안보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진보센터의 마이크 푸크스 선임연구원과 이하늘 보조연구원은 6일 이 센터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는 역내 긴장과 외교 군사 준비태세, 각국 정부의 안정성 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크스 선임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푸크스 선임연구원과 이하늘 보조연구원은 먼저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는 이미 날카로워진 역내의 긴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는 이미 경제안보 문제로 경색된 상황인데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선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증이 확산됐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나라들과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일부 언론인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대중 강경 정책을 잇따라 펼치고 있어 중국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불신은 미중 관계의 추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외교와 군사 준비 태세에 제약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평양 주재 해외 외교관에 대한 북한의 격리 조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 조치 등 각국의 국가안보 업무는 이미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사작전과 준비태세도 이미 낮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일부 시설 폐쇄 조치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 방어와 안보 문제에 대한 영향은 계속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것도 지속되는 역내 안보 도전 과제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내 각국 정부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독재체제에서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은 정권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을 꼽았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자국 공무원을 질책하는 한편 중국이 바이러스 대응에서 전 세계 지도국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가 이미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경우 끔찍한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고 기본적인 의료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의 역량과 효용성을 시험대에 올려 국내 정치를 뒤집을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야당은 현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이 불안정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비판적이고 이런 정치 역학은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올해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바이러스 발병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 일부 대응 조치에 대한 비판에 휩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역할을 효과적으로 기능할 능력이 없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사회, 경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대북 정책을 재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제시카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한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대응이 핵 문제와 제재의 중심을 둔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복잡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 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지원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 보다 투명해야 하고 외부 지원을 받는 데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차단을 위한 북한 정권의 대응과 치료에서 성분이 낮은 계층과 지방 주민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과 특수계층 보호에 집중하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의료 환경도 열악한 지방 주민들에게 감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VOA에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제도와 지역 차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에 보건 의료 지원을 집중하고 동료나 적대 계층은 거의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갈수록 커지는 평양과 지방에 대한 지원과 영향 격차로 지방 주민들이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로빈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Now there's more regional disparity. We're looking at some of the data, health data, and we're seeing ways in which whether it's
북한에 대한 건강 자료들을 보면 백신 제공이나 영양 결핍 모두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의 이런 지역 차별을 빈부격차 갈등을 조명해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비유했습니다.
So you know, Yangang's living in the basement, and Pyongyang is up in the penthouse.
북한에서 가장 빈곤 지역인 량강도 주민은 지하실에 살고 있고 평양은 고층의 고급 주택인 펜트하우스와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평양과 지방의 영양 상태와 의료 보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통계를 인용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식품 영양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윤지영 교수는 앞서 BOA에 북한의 전체 만성 영양률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평양과 지방, 즉 량강도의 격차는 20%로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영양 불량률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평균 값은 이제 19% 정도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그다음에 평양은 10%,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북한 청진철도국 위생방역소 의사 출신인 최정은 고려대 연구 교수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이가 북한에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별 때문에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하고 의료 환경도 열악한 지방 주민들이 전염병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역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뭐야 그 적외선 그 탐지를 통한 유혈자 이게 적발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WHO하고 지금 IFRC에다가 지금 그 요청해가지고 그 진단 시약하고 방어복을 요청했잖아요. 그 개수가 뭐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북한의 주민이 그래도 2,500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방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턱없이 부족한 양이거든요. 북한 당국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평양과 여기가 지금 이 정도 어설픈데 지방을 북한 당국이 그렇게 그 설명하는 것처럼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 건 전혀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지리적 보건 능력을 봤을 때 발병 위험이 아주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쩍 강조하며 전국적인 감염병 대응 노력을 선전하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 노력은 평양과 군대 등 핵심 기관 보호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4일 BOA에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군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는데 전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no missiles that will shoot down the coronavirus. There's no nuclear blast that can undo the coronavirus.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는 군대에 의존하고 있고 그 군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란 겁니다. 크로닌 석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3일 방사포 발사 훈련을 지도할 때 주변의 북한 군인들이 모두 마스크를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김정은 정권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위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 지역 통행을 감시하는 국경수비대, 평양으로 향하는 도로 차단소 군인들이 바이러스에 접촉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구호처럼 모든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집중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국가 운영이 체제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 노동당 2인자인 조직 지도부 총책임자가 공개 해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내부 단속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노동당 간부 인사를 총괄하는 조직지도부 리만건 부장의 해임입니다. 당무위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당 조직지도부는 핵심 권력기관이고 이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3년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이후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직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조직지도부의 총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해임된 겁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리만건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골간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 기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 리만건이 김일성 고급당학교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로 추정이 일단 되는데요. 당의 최고위 기관에 비리가 발생을 했고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사실은 북한에서도 사실은 위를 찾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그 총 책임을 물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해임이 김여정 작품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리만건은 원래 군수공업 전문가로 주로 당 군수공업부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힘입어 2016년 5월 당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최룡해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당 조직지도 부장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그동안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활동했던 김여정도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이 나이가 많은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는 리만건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고급 당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자 김여정이 이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해 리만건을 해임시켰을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그 리만건을 날리는 걸 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김정은 빼고는 김여정밖에 없기 때문에 김여정은 그 모든 연출 총감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김여정은 3월 3일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내고 한국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김여정이 최고 지도자의 단순한 비서 역할을 벗어나 대남 분야와 노동당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앞으로 김여정이 김정은 또는 뭐 비서 역할을 넘어서 공식적인 또 당내 지위를 갖고 활동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만건과 박태덕이 공개적으로 해임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북한이 조직지도부장과 농업책임자 같은 당고위 인사를 비리 혐의로 공개적으로 해임한 것은 7년 만입니다. 북한에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 공개적인 해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고위당 간부를 공개적으로 해임하고 같은 날 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내부 민심 위반을 수습하려는 의도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내 지금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거든요. 코로나19도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거 외에도 AI, 조류인플루엔자죠. 그다음에 ASF, 아프리카 대질병도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책임을 핵심 간부의 부정부로 돌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에 해임된 박태덕은 황해북도 도당 책임비서 출신으로 농업 담당 부위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박태덕이 해임된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관측 통도는 식량 가격 오름세가 해임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킬로그램당 4,100원 선이었던 쌀값은 2월 초에 5,670원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또 1,700원이었던 옥수수, 강냉이 가격은 1,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당 식량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농업 책임자인 박태덕을 해임한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중동세, 코로나, 뭐 대북 제재로 북한이 지금 물가가 다 심상치 않은데 특히 이제 북한은 뭐 다른 부식물이니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식의 쌀과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국과 딱 그 차단이 되다 보니까 값이 폭등할 수밖에.
과거 북한은 고난행군 시절인 1997년 식량난이 악화되자 농업 책임자였던 서관이 농업 담당 비서를 처형한 바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도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세와 특권, 행세적 행동,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현상 타파 같은 표현을 써가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부정부패 상황이 지난 몇 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사회 전반에 만연됐는데 이것이 대북제재와 전염병 사태로 한층 악화됐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노동당과 내각 군부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천 원에서 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서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이 끊겼다는 겁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돈주들도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상인들과 돈주들이 장사를 못하면서 자연히 당 간부들도 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즉 무역이나 외화벌이꾼들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중간 관료의 줄 수입은 뇌물도 줄겠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 똑같이 어려움이 분석했다 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당국은 1월 말 코로나 전염병을 막는다며 북중 국경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자 흐름도 끊어졌습니다.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이었는데 이것이 끊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장마당 물가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미뤄볼 때 북한 수뇌부가 아무리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부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말 중에 뭐 뇌물은 인간의 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물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간부들도 각자 도생, 인민들도 각자 도생, 자기들이 먹고 사는 체제고 그렇게 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거든요, 뇌물이. 김 위원장이 아무리 강조를 하고 처벌한다고 해도 부정부패는 지금 북한 체제가 현재 체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뿌리뽑기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공개 해임한 것은 민심 수습용 인사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민심 위반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두 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자금 세탁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뒤섞어 자금 출처를 은폐했고 인터넷 선불카드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기소 내용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 사이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모두 2억 5천만 달러를 탈취했고 피고인들은 이 가운데 약 1억 달러를 암호화폐 거래소 수백 곳에서 믹싱 방식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믹싱이란 암호화폐를 특정 수신인에게 전송할 때 출처나 소유자를 감추거나 모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래 기록이 허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본래의 거래 기록을 감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우유를 한 병 안에 넣고 섞은 뒤 다시 잔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우유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거래 내역이 뒤섞인 암호화폐가 수백 번의 믹싱을 거치면 불법으로 취득한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암호화폐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은 라자루스가 해킹한 암호화폐를 바로 자신들의 믹싱 계정으로 이체한 뒤 수백 차례 걸쳐 넣고 빼기를 반복하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선불카드의 허점도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악용됐습니다. 재무부 제재 내용에 따르면 약 1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미국 휴대전화 제조사인 애플사의 모바일 선불카드 구매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에서 물건 구매와 선물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선불카드는 암호화폐를 사는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선불카드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탈취한 암호화폐로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 이 선불카드로 다시 다른 일반 암호화폐를 사들이면 손쉽게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선불카드는 개인 인증이나 영수증 없이도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더 용이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고객의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지불과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와 전통적 금융기관이 불법 거래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활동 감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의 정치 참여율과 진학률 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성착취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6일 북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여성들의 정치, 경제활동 참여 현실은 북한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다고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터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여성이 북한 전체 인구의 51.1%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공적, 사적인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터나 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이 매우 낮다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노동당의 부위원장 11명 모두 남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외교협회가 올해 1월 발간한 여성파워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내 여성 대의원 비율이 18%에 불과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123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국가수반과 내각, 의회 등 정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을 근거로 환산한 정치적 평등성 점수에서도 100점 만점에 14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여성차별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명시하는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특정 학문과 직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9.9%의 북한 여성만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 통계청과 유엔 아동기금이 201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8.18%로 35.45%의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북한 여성들의 참여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인군 당시 많은 북한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들은 성적 착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지역 관료들과 시장 관리인들이 여성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뇌물이나 성접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도 2018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장사를 하려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강간 등 성폭력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권력자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생계수단뿐 아니라 감옥이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는 등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탈북민 박솔단의 증언입니다.
일사들은 마지막에 자기 할 게 없으면 제 몸이라도 바쳐서 보는 것은 일단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VOA에 북한 여성들이 경제적 참여를 위해서 더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장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몸을 바쳐야 되고 장사를 하기 위해 타는 기차에서도 안전원들이 여성들을 성추행, 성폭행한다고 박 대표는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인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의 정보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의 회사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미국의 IT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만큼 음성적인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도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받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에는 해당 사진 촬영에 이용된 카메라 등 세부 정보가 남아있는데 이 사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진은 일본 니콘사의 D3X 모델로 촬영됐고 촬영 혹은 편집 시간은 오전 10시 47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사진이 미국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7.0을 통해 보정 작업 등이 이뤄진 점입니다. 2000년 초반 공개된 포토샵 7.0은 출시 당시 미화 약 $600에 판매된 제품으로 북한에는 공식 수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떤 경로로 포토샵을 구매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노동신문 사무실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게시된 다양한 종류의 보도사진들 역시 포토샵 7.0이나 포토샵 CR6 등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추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북한도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내보내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여러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붉은별로 불리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작한 윈도우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변에서도 미국 애플사의 컴퓨터, 맥북이나 태블릿, 아이패드가 포착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애플의 운영체계는 물론 애플이 개발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이 제작한 웹사이트들을 분석해보면 자바스크립트나 플래시, 캡처와 같은 미국 회사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컴퓨터 기술의 국산화를 자랑해왔지만 상당수 기술은 여전히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연호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북한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그 라이센스 등록이나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또 많이 조달을 하겠죠.
김 부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겐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일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 회사들이 만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달 15일 김일성 방송대학은 제50기 졸업식을 영상으로 진행했는데 미국의 동영상 공유업체 유튜브를 통해 졸업식이 중계됐습니다.
생업이 바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온 졸업생들과 애독자, 가입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일성 방송대학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에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이용하는 트위터를 비롯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플리커 등 미국의 소셜미디어의 여러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수년간 자체 트위터 계정에 하루 1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과거 BOA에 북한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한국 등의 차단 조치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advantages to using social media is that they can avoid the censorship. And the reason is because it's very easy to block a single website.
웹사이트와 달리 트위터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텀블러 등은 소셜미디어 전체를 막지 않는 한 차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에 비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즉 구독자 수는 약 15,000명으로 7,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43만여 명의 한국 청와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특집,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3월 9일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다리, 오똑한 코와 커다란 눈을 가진 예쁜 바비 인형이 미국 뉴욕 완구 박람회에서 첫 손을 보입니다. I'm a Barbie girl in a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본명이 바브라 밀리센트 로버츠인 바비 인형은 1959년 3월 9일 뉴욕 완구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첫 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비의 공식 생일로 돼 있습니다. 바비 인형은 루스 핸들러 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핸들러 씨는 딸 바바라가 종이 인형에게 어른 역할을 시키는 걸 깨닫고 어른 모습의 인형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기 모습의 인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핸들러 씨는 독일 여행 중에 본 독일 인형 빌드 릴리 인형을 본따서 비슷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 바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바비 인형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바비 인형은 첫 해에 35만 개나 팔려나가면서 최고의 인기 장난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비 인형을 만드는 완구 회사 마텔에 따르면 바비 인형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개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1910년 3월 9일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사무엘 바보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14살부터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그리고 지휘와 작곡 등을 배웠습니다. 첫 작곡을 한 것은 7살 때로 알려졌으며 26살인 1936년 20세기 최대 명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발표합니다.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1938년 11월 5일 MBC 교향악단에 의해 뉴욕에서 초연됐습니다. 이 곡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플래툰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바보는 이외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2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을 포함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958년과 1963년 각각 오페라 베네사와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at.
There's approximately 150 immigrants and refugees.
No, it's here. I can have it.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